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리었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사흘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17번째 시간 모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요점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 그의 옛사람이 죽어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이끌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저 사랑하고 포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의 옛사람이 죽고 자기의 동복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형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람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대로 하여금 옛 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다.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가장 큰 자식 사랑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자신의 옛 사람이 죽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남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상대를 거듭나도록 이끌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거듭난 사람에게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자기 절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정말 20여 년 만에 만나서 기쁘기 짝이 없는데 가서 울면서도 정을 억제하고 오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 형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거듭난 사람만 상대를 거듭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절제의 사랑을 행할 수 있다. 내가 손을 뻗어주어야 주고 싶지만 내가 지금 손을 뻗어주면 저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할 거니까 내가 손을 잠시 멈추고 잠잠하게 지켜보는 것이죠. 그 절제가 있을 때 상대를 바로 세워주고 그 사랑이 자식도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용서받는 사람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혹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하지는 않을까, 요셉의 용서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네들의 그 범죄 행각을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확신은 그들의 마음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이미 잊어버리고 다 용서해 준 요셉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 요셉을 못 믿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용서의 확신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도말해 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음을 알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죄 확신을 자꾸 내 감정에서 찾으려고 그래. 내 속에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용서 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용서 못 받은 것 같고, 주여 삼창하면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못 받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새 사람 거듭난 새로운 삶이 실행될 수 없는 겁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저분에게 있다는 걸 알 때 전적으로 저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우리 40대 교구 구역장님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일정에 혼자 와 계셔요? 창세기 45장 8절 한번 외워보실까요? 네. 안 됐습니까? 네. 아니, 40대 교구가 아주 참 수고하셔서 제가 보너스 드리려고 그랬지. 그러면 30대 청년 교구 구역장님들 가운데 외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외우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몇 구역이십니까? 일어서셔서. 1219역. 예. 자, 점수 드릴 준비하세요. 자, 외워보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다 외워오셔도 막상 여기서 하려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그래도 점수 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구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3번 모세에 관한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십시다. 창세기 46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자,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곱이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요셉 총리가 있는 이집트로 가는데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총리가 보낸 수레에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처들 그리고 어린 자식들은 다 그 수레에 태웠다는 겁니다. 그 수레가 그냥 우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파라오가 보내준 수레거든요. 그런데 얼른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도대체 이집트 파라오가 보내준 수레가 얼마나 크길래 야곱도 타고 그 11명 되는 아들들 다 식구들 어린 자식들 처들 다 탔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성경의 번역이 수레라고 단수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히브리어 원전에는 복수형입니다. 수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수레 한 대를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멋진 이집트 수레에 타고 이제 총리가 있는 이집트로 갈 때 뭐 한마디로 이건 축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창세기 47장 5절에서 12절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 가족은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부터 12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좋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 가족들은 그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6절 보니까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네 아버지 형들이 왔은즉 6절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고센 땅이라고 넓은 지역이 있는데 저 고센 땅에 요셉 총리 너희 아버지하고 가족들 저기 살게 해라. 그랬더니 11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 그러니까 그 고센 땅 중에서도 이집트에서 좋기로 소문난 람셋 땅을 딱 요셉이 찍어서 아버지 형들 여기서 사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정착지가 생겼죠. 지금 앞으로도 기근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한 조각 가지고도 온 식구들이 나누어 먹어야 할 판에 이 야곱 식구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식구 머리수대로 먹을 것을 파라오가 다 공개해 줬습니다. 특별 대우 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기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그 이길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창세기 끝부분에서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만 해도 축제 분위기고 가서도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1장이 딱 시작되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특별 대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죠. 야곱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뭐로 전락했습니까?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어디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디에서? 예, 라암셋. 요셉이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선정해 주었던 이집트의 좋은 땅 라암셋에서. 자, 11절 보십시다. 감독들, 노예를 다루는 감독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잘 아시죠? 감독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무엇을 건축해요? 라암셋에도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파라오의 명령을 받고 고센 땅 중에서도 이집트에서 좋기로 소문난 라암셋을 딱 찍어서 가족들 살게 했는데 지금 바로 그 가장 좋았던 그 땅이 고역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 대우받던 그 땅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대우받던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서 성을 짓는 데에 동원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감소되지 않으니까 저들의 숫자가 우리보다 더 커지면 나중에 저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전쟁이 터지면 우리를 괴롭히겠지. 그래서 이집트의 지도자들이 더 엄하게 시켜라. 14절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성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흙을 일겨라. 그리고 벽돌을 구워라. 거기에다가 농사까지 지어라. 쉴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벽돌을 굽기 위해서 흙 이기는 거, 이거 얼마나 중노종인지 아시죠? 찰튼 헤스턴 주연하는 그 모세 십계 영화 보면 그 흙 이기 하는 거 구덩이에 흙을 넣어서 사람들이 다 가서 밟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그 흙을 이겨서 밟아야 되거든요.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비천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자, 3번. 그들은 그 땅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특별 대우 받은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두 가지 이유. 왜 벌어졌습니까? 예? 쳐다보면 그냥 웃기만 하니까. 예. 첫째로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6절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에게 은덕을 입었던 이집트인들 다 죽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그 땅 주인인 이집트인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이주인들, 세월이 흘러가서 저 숫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저 사람들이 우리 괴롭히겠지. 저 사람들 노예 삼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 축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다 콧노래 불렀겠죠. 휘파람 불면서 갔겠죠. 거기에서 제일 좋은 땅을 라암셋을 얻고 파라오로부터 특별 음식을 봉양받을 때에 매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만약에 그 보이는 삶 자체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 노예생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이거는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옛날 얘기 자꾸 하시는 분 계시죠? 내가 그때 사업 크게 할 때, 그 얘기는 지금 사업 크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그때 아주 공직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지금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공직 높은 자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잠시 앉아 있는 거예요. 내려왔으면 지금 내려온 이 자리가 더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고정되어 있다는 건 지금 이 자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그때 돈이 많을 때, 오늘 보겠습니다만은 돈이 많은 사람만 세상을 변화시키나요?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을 더 오염시키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돈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내가 돈 많을 때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돈이 없는 이 시점의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내게 지금 무엇이 있든지 세월이 가면 이것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 영원한 걸 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이들이 이렇게 잘 살던 그 땅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를 부르시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아라. 뭘 반드시 아는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아라. 앞으로 네가 낳을 그 아들, 그 자식 후손들은 이방에서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고난의 터널을 거칠 거다. 너 반드시 그거 알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부르신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귀한 아들, 귀한 딸, 귀한 자식일수록 비단 금침에 키웁니다. 찬물도 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자식이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훈련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반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밑바닥에서 경제적으로든 어떤 면으로든 인생 밑바닥에서 고난의 터널을 당한다. 감사할 때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 지금 훈련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이게 내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당신의 방법으로 신묘막측하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자기 가족을 불러서 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시고 그 이방에서 그들이 노예되어서 지금 400년 동안의 노예살이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만 본다. 내가 어제까지 람셋에서 잘 살았는데 이거 다 내 땅인데 이거 오늘 하루아침에 내가 노예가 되어가지고 흙이기기하고 성 짓는데 내가 부역해야 되고 감독이 내 등어리에 채찍 때린다. 그 현실만 보면 자살 안 하고 버티겠습니까? 4번, 무슨 교훈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다가 인생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 우리가 노예된 것은 우리가 인생 실패자인 것도 아니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거야. 그 섭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고통 속에서 살겠죠. 그러나 그 섭리를 본 사람은 기꺼이 찬송하며 이 터널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4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증언입니다. 한 구절 혹은 한 단락씩 묵상해 보십시다. 2장 1절, 자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예, 1절. 여기 우리 2030 또 이 20대 청년, 30대, 40대 거기다 다 이 줄을 두 줄을 좀 쳐 놓으세요. 여러분,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한 남자가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이 새로워집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대한민국 세계의 미래를 새로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돈 많고 금수저를 물고 나와야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 둘이가 결혼했습니다. 노예 둘이가 결혼해서 낳으면 그 자식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가 결혼해서 노예 낳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역사의 지평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그 아까 1장 22절을 보면 말이죠. 1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 노역을 엄하게 시켜도 계속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니까 파라오가 엄명을 내렸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거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죠. 그런데 2절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남자 여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믿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자기들 생명 걸은 겁니다. 죽어도 좋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생명을 걸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하나님 백성을 위해 내 생명 기꺼이 내가 걸 수 있는 사람.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욕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세 달이 지나니까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우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빠 엄마가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 사는 집이 그 아이를 숨길 만한 그런 공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갈대로 엮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 자, 갈대 상자에다가 공표를 치고 갈대 사이에다 공표를 치고 한번 연결을 해보십시다. 무슨 금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뒀다. 그러면 갈대 사이에 있는 금상자가 반짝반짝 보이겠죠. 무슨 뭐 시커먼 무슨 무슨 뭐 역청을 바깥에 바른 그런 상자를 갈대 사이에 뒀다. 보이겠죠. 갈대로 만든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면 이게 서로 보호색이 되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보이게 돼 있죠. 그런데도 이들이 생각해낸 가장 큰 지혜는 갈대 상자 안에만 방수 처리하고 아이 넣어서 갈대 사이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자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던가요? 테바다. 또 테바라고 기록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 방주도 테바다. 노아 방주는 서울 운동장보다 더 큰 규모인데 이 갈대 상자는 세 달 된 아이 집어넣는 거니까 뭐 길이 한 30cm나 되겠습니까? 크기로 따지자면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테바의 특징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테바에는 무동력, 무제어장치가 특징이다. 테바에는 악셀레이터가 없습니다. 테바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노아 방주 그랬죠?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거시고 비가 와서 방주가 떠오르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어느 속도로 가는가? 어디에서 멈추는가? 노아는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이 테바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다 뒀는데 까마귀가 와서 물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악셀레이터 없습니다. 까마귀가 와서 물고 가는데 브레이크 없습니다. 이걸 테바라고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노예입니다. 석 달 동안 목숨 걸고 숨겼습니다. 이제 방법 없습니다.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4절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지금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숨겨서 죽이지 않았던 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은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5절 A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볼 때에 저는 그냥 온몸이 전율합니다. 이 순간에 공주가 목욕이 하고 싶은 겁니다. 이날 공주가 목욕 안 했으면 이 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집트는 그 중근동에서 세계 최고의 제국 아닙니까? 최대 최고의 제국 아닙니까? 그 지금도 가면 그 왕궁의 유적들 그 규모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 왕궁의 목욕탕에는 다 금붙이들 있는 장식되어 있는 목욕탕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겠습니까? 이날은 공주가 목욕을 하고 싶은데 왕궁 목욕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일강에 가서 하고 싶었습니다. 현지에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나일강 물이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물에서 목욕이 하고 싶어진 겁니다. 5번, 6번, 5절 B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시녀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주 시중 드는 사람이라서 시녀 아닙니까? 이 시녀들이 왜 따라 나왔겠습니까? 목욕하는 공주 시중들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녀들이 공주를 따라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녀들 중에 목욕하는 공주의 시중을 들지 않고 지네들끼리 산책하는 시녀들이 있었습니다. 공주가 가만히 내버려 둔 거죠. 7번 5절 C 시작.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자, 이거 참 신비스럽죠. 아까 갈대 상자를 어디에 뒀는가?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군복을 입을 때에 다 초록색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황토색 무늬들이 들어가는 게 위에서 보면 숲속에 있는지 나머지 이게 보호색이라서 서로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둬서니까 저기 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주가 목욕하는 것을 시중들로 나온 시녀들이 산책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들의 방향이 아이의 상자가 있는 쪽으로 걸어간 겁니다. 공주가 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뭐가 움직여요? 보니까 자기 시녀들이 걸어간단 말입니다. 시녀들이 걸어가기 때문에 자연히 공주의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졌는데 바로 그 밑에 상자가 보인 겁니다. 이때 시녀들이 산책 안 했으면 그 상자는 발견 안 되는 겁니다. 8번 5절 D 시작.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게 무슨 상자라고요? 갈대 상자. 여러분 이집트 왕궁 공주방에 얼마나 좋은 상자 많겠습니까?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상자들이 뭐 거덕할 텐데 이 공주에게 갈대 상자 그거 하찮은 상자 그 뭐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인 공주가 이상하게 그 갈대 상자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돕고 있는 시녀에게 얘야 가서 저거 너 상자 보이니? 저거 좀 가져와 봐라. 9번 6절 A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래서 상자를 열게 했습니다. 신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이가 울었습니다. 안 울었으면 또 일이 안 생겨요. 그 순간에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냥 새록새록 자고 있었다. 이러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상자를 여는 순간에 울었단 말입니다. 10번 6절비 시작.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는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히브리 사람 아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노예 아이다. 노예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서 그냥 넣으면 돼요. 자기가 지금 나일강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노예 산의 아이들은 나면 전부 다 강에 던지라고 했으니까 보니까 이거 히브리 노예 아이네. 그래, 던져.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상자를 여는 순간에 보니까 이게 노예 아이고 강에 던져야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울었단 말입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고 공주 마음속에 여성으로 모성 본능이 끌어오르는 겁니다. 11절,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조절 먹이게 하리이까. 자,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갔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뭐 그럴듯하게 차려 입었습니까? 모세의 누이도 노예예요. 그 노예가 가서 무슨 말하는가? 말하는 내용인즉슨 공주님, 보아하니 얘가 히브리 아이인데 혹시 이 히브리 아이를 양육해 줄 히브리 유모가 필요합니까? 내가 한 명 데려올까요? 히브리 유모 뭐예요? 노예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지금 공주가 도시락 사가지고 시녀들하고 나일 강가에 소풍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욕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목욕은 옷을 입고 하나요? 옷 벗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목욕을 하려고 하면 그 주위에 경호원들이 쫙 깔리겠죠. 누구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고 어떻게 대파라오의 딸 공주가 강에서 노천에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그날따라 이 노예 미리암이 공주에게 나아가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경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욕하는 공주한테 이 노예가 가서 공주님, 제 저 노예 아이인데 저 아이 그렇게 불쌍하면 제에게 젖 먹이고 키워줄 노예 저 유모 제가 한 명 추선해 볼까요? 얘기했습니다. 12번 8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히브리 노예가 제안한 그 노예 유모를 공주가 뜻밖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히브리 유모 있으면 한번 데려와 봐라. 그 누구 데려갔겠습니까? 어머니 데리고 가는 거죠. 13번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조절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조절 먹이더니. 공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주는 지금 이 여자가 이 아이의 생모라는 거 모릅니다. 그냥 유모라고만 아는 겁니다. 자, 이 아이를 네가 데리고 가서 조절 먹이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공주는 그 강에 버려져서 우는 아이를 보고 결심한 겁니다. 입양하기로. 내 아들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는 이 아이를 젖을 먹이는데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그러면 내가 싹스를 쳐줄게. 모세의 어머니는 세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기고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저절 먹이는 것도 숨기고 두려움에 떨면서 저절 먹여야 했는데 오늘부터는 공주의 비호하에 공공연하게 저절 먹이면서 그것도 돈 받고 먹이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걸었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믿음은 이런 역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우리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못 믿으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위에서 우리 생명을 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우리 머리 계산으로만 살게 되는데 우리 머리 계산으로 이런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하나님 섭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산을 초월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던질 때 내가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공주에게 그렇게 입양되게 하심으로 10절 한 절 더 보십시다. 시작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어서 모세의 생모가 이제 공주에게 아이를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내가 이 아이를 강물에서 건져 올렸으니까 이름을 모세라 한다. 히브리 말로 건져 올리다는 동사가 마샤입니다. 그래서 그 마샤의 명사형이 모세거든요. 내가 건져 올렸으니까 이 아이 이름은 모세라 한다. 누가 건진 겁니까? 하나님이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 올리신 것. 지금 우리가 방금 살폈던 이 구절들 가운데에서 단 한 과정만 빠져도 한치만 어그러져도 이 모세는 모세 건져 올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주의 왕자로 왕궁에 살게 하시면서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제왕 교육을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파라오 왕하고 맞서서 그 대민족을 이동시키는 지도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지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괴로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러고 밤마다 원망하겠죠. 왜 우리 안 구해 주시냐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시더라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그 모든 것은 확연하게 드러나리라고 믿고 오늘도 소망 속에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5번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은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온 모세에 관한 증언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표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번 내용 중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발견 못하셨습니까? 예? 좀 누가 분명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100점을 드릴 텐데 뭐가 이상함? 예? 몇 구역이세요? 아, 구역 활동 안 하시는구나. 자,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생모가 자기 품에서 젖을때기까지 양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이면 젖을때요. 히브리인 아이들은 평균 3살이 되어야 젖을때였습니다. 늦게 젖을때는 경우는 4살에서 5살에 젖을때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 기도를 하지요. 나한테 아이를 주시면 내가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아이를 젖을 떼자말자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한 살짜리 똥 오줌도 못 가리는 아이 그 성막에 맡기면 그 엘리 제사장이 매일 기저귀 갈아주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히브리 아이들은 늦게는 5살에 젖을 떼어서 그때 바쳤다. 이러면 다 이해가 되죠. 자, 이 생모가 이 모세를 자기 가슴에 품고 5살이 되기까지 젖을 먹이면서 네가 지금부터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들어가서 살더라도 네는 히브리인이야. 네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새겨준 거죠. 그러니까 나이 40세가 되어서 나가서 이집트 감독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살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보십시오. 간단한 얘기예요.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히브리 노예를 위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다가 탈로가 나서 도망갔다. 그 얘기죠.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히브리인 노예를 위해서 이집트인을 쳐 죽였다가 탈로가 나니까 도망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면 모세는 이집트 왕자이면서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잊지 않고 어느 날 나갔다가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이고는 이게 탈로가 나니까 그냥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증언하는 이 사건은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지난주일에 믿음은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1번,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묵상해 보십시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약 34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3400년 전에 출애굽기 기자가 지금 방금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장 그저 11절에서 15절 이 이야기를 이렇게만 써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 안 겁니다. 그런데 1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성경의 문자만 보고는 이 문자가 전해주는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2장 11절에서 15절을 새롭게 1400년 만에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때 왜 모세가 그렇게 나가서 왜 히브리인을 자기 형제로 봤는지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한 절씩 봅니다. 23절 시작.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아까 출애굽기 2장은 아이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하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무서워하면 어떻게 그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들 자신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나를 버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버릴 결심을 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것, 무언가, 나한테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겁니다. 2번 24절 A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되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 왕궁에서 얼마나 좋은 음식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 왕궁에 좋은 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왕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선생 덕분에 잘 장성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습니다. 그 이집트 왕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모세는 혼자서 믿음으로 매일 살았습니다. 24절 B 시작.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도망가서 이집트 왕자 신분을 박탈당한 게 아닙니다. 모세 스스로 왕자의 신분을 포기한 겁니다. 거절한 겁니다. 우리말 거절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르네오마이는 부인하답니다. 모세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다. 이집트 왕자인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겁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절대로 우발적으로 살인사건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한 겁니다. 이집트 감독관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못하도록 그를 쳐 죽이고 이 고난받는 이 백성하고 내가 함께 고난을 하겠다고 자기 자신이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 없이 이집트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삶을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판단 내린 겁니다. 40년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그런데 40년 왕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짧은 인생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허망한 짓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 하나님 백성과 고난을 함께 겪겠다 결심한 겁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결단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모세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왜 그 삶 버렸는가? 왜 하나님 백성하고 고난받기를 자청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이집트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보다 더 크다는 걸 모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참았으며. 이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모세가 두려워서 파라오한테 무슨 보복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을 간 것이 아니고 지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려워서 떠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 피신한 것은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피신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다. 모세가 나가서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이집트 감독관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갔는데 그 노예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서로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니네들 그렇게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인이 모세를 보고 야 누가 너를 재판관 삼았다고 네가 우리한테 간섭하냐? 네가 어저께 이집트 사람 쳐 죽이듯이 네가 우리도 죽이려냐?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다. 그리고 겁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야레는 놀라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뭘 놀랐는가?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장면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모세는 결심한 겁니다. 나 이제 이집트 왕자로 더 이상 안 살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력하고 저 백성들을 이 고난 속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질 거야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쳐 죽이고 이제 힘을 모아야 할 때 왜 니네들끼리 그렇게 이전 투구하냐? 우리 협력해서 이제는 이 어려움 극복하자. 그랬더니 모세는 당연히 이집트 왕자가 우리 형제였네. 저 사람 우리 앞세우고 우리 여기에서 이 어려움 돼서 우리 다 힘을 합쳐서 해방되어서 나가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들이 오히려 모세를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아직 못 깨달았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자기네들 편이고 자기네들을 해방시키려고 내 생을 걸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전혀 모르네. 그 사실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하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산 모세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2장만 보면 모세가 우발적으로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가 도망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1400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조차도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 스데반의 설교를 다 합쳐서 이제 이 의미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세가 그 편안한 왕자의 삶을 버리고 결심하고 나간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결심인 것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산 모세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 아까 다 잘 대답하시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내가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내가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다 빠지고 이건 이제 나는 이제 아닌가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모세는 결심은 했는데 내 자아가 앞서요. 모든 걸 자기가 다 할 것 같습니다. 자기만 나가면 온 히브리인들이 모세 만세하고 전부 다 낙곡괭이 들고 나가서 해방을 다오 하고 다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죠. 40년이 더 지나서 모세가 80노인이 되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태바 삼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간 인생을 보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내가 앞서서 설칠 때 항상 하나님 뜻하고는 무관한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형편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태바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아까 질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는가?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품속에서 키웠거든요. 그 엄마가 자기가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민족적인 정체성만 심어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을 심어준 겁니다. 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니가 왕궁에 가서 살더라도 니가 모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저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모셔 건져 올려서 너를 왕궁에서 살게 하신다면 절대 너 혼자 호의호식하라는 거 아닐 거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니가 이 민족들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 5살짜리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언어로 매일매일 젖을 먹이면서 품으면서 기도하고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위대한 이 모세 아빠 엄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20절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아므람이 요게벳, 그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아버지의 누이면 아므람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고모죠. 이때는 근친혼을 할 때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 당신은 뭐 부인도 여러 명이 있고 뭐 또 사촌 뭐 이러면 고모뻘 되는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결론 1번, 오늘 배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을 통해 역사는 새로워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일어나야 역사가 새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슈페르테스와 마르티스로 살아가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이 일상의 삶 같은 그 삶을 통해서 역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몇 주 전 설교 시간에서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해서 그 나오미가 감동하고 자기도 가부, 며느리도 청산가부인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주선해서 개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에게 개가해서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을 낳은 바로 그 장면에 성경 룻기 4장 17절이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머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자라고 시어머니가 주선을 해서 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지금 이 오벳을 통해서 태어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데 그 여명이 지금 밝아오고 있다. 성경이 그거 보여주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시공을 초월해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너머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가 죽음으로 히브리 사내로 태어난 모세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노예 사내로 태어난 모세를 살렸습니다.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모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죽어서 모세를 살리고 모세가 죽어서 옛 모세가 죽어서 새로운 모세로 거듭나고 그 모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교회 표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3일 만에 못 살아나시죠. 그분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죽음이 끝인 겁니다.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새로운 삶을 향한 관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거 1년 동안 공부하는데 모세 부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죽지 않고 새로운 모세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로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삶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요. 이 참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하고 당하는 모든 그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겼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악에서 못 벗어나는가? 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낙은 마약과가 돼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삶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요. 세상의 금은 보화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토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기 전에는 세상에 대해 못 죽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거든요. 나의 옛사람은 세상을 목적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거는 나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네. 이건 거쳐가는 것이네. 근데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인데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한 줌의 흙이요.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합쳐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하나님 상에 비하면 진토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못 죽는 겁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살면서 그 왕궁의 금은 보화를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라 이거 진토네. 이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고 이러다가 허무하게 죽는 게 죄된 인생이네. 그거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다. 그러는 겁니다. 4번 유아 신앙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모셰 건져 올려질 때 그 누이가 가서 자기 생모를 유모로 소개하고 그래서 생모의 품에서 민족적인 정체성과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는 모세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셨을 것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한테 굉장히 청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교회 각 부서마다 설교 시간에 이거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청탁이 들어옵니다. 가령 뭐 A부서에서는 A부서에 봉사자가 필요한데 이 부서의 중요성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좀 지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 청탁을 다 받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안 받죠. 교회 학교가 오래전부터 청탁을 했습니다. 교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꼭 교사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 줘라. 그래서 청탁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 속에 그런 구절이 나오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거 유아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나왔죠. 교회 학교 교사로 신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교사의 교사로 헌신하면서 한 아이를 내가 신앙으로 키웠는데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아이가 미래를 위한 모세가 되었다.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이를 신앙 교육시킨 것으로 인해서 받을 상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교회 학교 교사 문제 해결될런지 모르겠네. 2번, 나일강에서 구원받은 모세의 이야기가 실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만 살리시려고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그때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 올리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모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번,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구해 주셨더니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고도 그 삶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모세로 삶을 시작하듯이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새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옛 사람이 죽는 것은 곧 그동안 내가 섬겨온 세상에 대해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곳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살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뭔가? 저 십자가는 세상이 나한테 대해서 못 박혀 죽은 현장이다. 예전에는 세상이 굉장히 커서 목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는 이거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 내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나에 대해서 세상이 저기 못 박혀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나의 목적 아님.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목적으로 안 삼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저 위에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이 못 박힌 흔적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힌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저보다 더 큰 자랑이 있겠습니까? 4번,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여 아직 무엇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쭉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보시고 모세에 비해서 내가 지금 뭘 더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뭔가? 내가 삶 자체를 포기하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세상이나 세상의 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게 세상에 대해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이 아무리 커도 이것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요, 이것은 결코 내 목적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암송구절 히브리서 11장 26절. 제가 그 접한 정보에 의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혹시 시킬까 봐 여러 구역장님들이 일부러 3층에 가서 앉으시다는데 혹도 모릅니다. 제가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다음 주일날 3층에 카메라를 갖다 놓고 3층 구역장님들께 한번 시켜볼지. 네. 하나님 아버지, 노예 남자가 노예 여자와 결혼해서 노예 아이를 낳았습니다. 대수로울 것 전혀 없어 보이는 그 가정의 삶을 통해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우리는 그 노예들보다 낫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평상 삶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섭리를 위해, 주님의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로 살기 위해 늘 우리의 삶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범한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태바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각 구역과 구역장님, 권찰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